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재판을 거친 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그분이 받으신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은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없이는 예수님의 적들은 그분을 처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직접 처형할 권한이 없었고 오직 로마만이 그런 처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사실상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재판이었고 그 다음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행된 로마의 재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했고 빌라도 또한 로마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예상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재판을 멈추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또한 사도행전 2장 23절도 이 진리를 확인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한한 능력을 사용해 그 과정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만물의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고인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ESV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비천함 가운데서 정의가 그에게 거부되었고 NIV 번역은 그의 비천함 가운데서 그는 정의를 박탈당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재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시스인데 이는 정의, 심판 또는 법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모든 것은 음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철학자의 통찰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완전한 사람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눈이 뽑히고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겪은 후 마침내 창에 찔릴 것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번역하였습니다. 그가 묘사한 이 장면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고난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고문을 당하시고 치욕을 겪으시며 육체적으로 학대당하시고 결국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러한 모든 잔혹한 행위들이 정의를 행한다는 이름 아래 유대인과 로마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법적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체포되셨고 고발당하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후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악의 연합, 계획된 반역 산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모라는 개념을 호주 연방형법 제11.5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합의에 도달했어야 하며 그 사람과 그 합의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그 합의에 따라 범죄가 실행될 것을 의도했어야 하며 그 사람 또는 합의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그 합의에 따라 명백한 실행 행위를 했어야 한다. 또한 법령의 개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붙입니다. 음모는 선동이나 미수와 마찬가지로 그 음모로 인해 결국 일어나게 되는 주된 범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선동이나 미수에서와 같이 음모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음모의 경우 그 의도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한 명과 공유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음모란 단순한 의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또한 바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의 음모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 가운데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민 자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음모자들의 명단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 아래 부정하게 결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전형적인 음모의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 범죄를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했고 사례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음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를 찾았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유로 이 음모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 주거늘. 아멘. 네 번째로 로마인들 중에도 음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사람인 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헤롯은 마침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관할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천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경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멸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헤롯의 법정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고발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명령했고 그의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합쳐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음모에 연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음모에는 여러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이방인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음모에서부터 처형까지 이끈 예상치 못한 연합에 의존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연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복잡한 음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비노트 라마찬드라는 이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이지 않거나 미개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와 로마법의 최고 대표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인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말은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관찰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도 고발된 자들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성 요한 순환곡이라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맞는 장면이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은은 다른 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 많은 인류와 동일시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찾는가? 라고 합창단이 묻자 내가 그리고 바로 내 죄들이다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바은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음모를 이겨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ESV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과 미리 아심, NASB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 NIV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많은 자유주의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음모는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블랙법률 사전에 따르면 체포란 법적인 권한에 의해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범죄 혐의나 민사상 청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 혹은 추정된 권한 하에 타인을 구금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음모를 꾸민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그들을 위해 긴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동산으로 들어갔고 그 조용한 장소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체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체포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체포는 악한 자들이 저지른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일어난 사건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엎드려졌을까요? 그들은 무장한 군인이었고 예수님은 아무런 무기도 들고 계시지 않으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라고는 단지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단지 그 몇 마디 말씀만으로 군인들이 쓰러졌겠습니까?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어 번역처럼 he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단순히 ego, eimi, I a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계시하시는 말씀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라는 표현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이때부터 I am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첫 단어 에고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이고 두 번째 단어 에이미는 뭐뭐이다 라는 뜻의 현재 직설법 동사입니다. 이 곧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시며 항상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시자 병사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알렉산더 맥나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동안 그분의 육신이라는 장막이 살짝 찢어지고 항상 그분과 함께 계셨던 영광의 광채가 한 줄기 새어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잠깐의 신성을 드러낸 빛 한 줄기만으로도 거칠고 둔감한 자들조차 이상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려질 만큼 충분했던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그분의 자발적인 순복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가올 체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원수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을 체포하고 부당하게 재판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병사들이 직무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하며 그들은 검과 몽치 그리고 무기 혹은 갑옷들로 완전히 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까봐 매우 긴장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준비했어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복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그분의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과 그분을 체포하러 온 자들 사이에 오간 이 짧은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심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리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말씀, 체포는 재판과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면서 끝이 났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재판은 새벽에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로마의 재판이 필요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의 권한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담으로 1961년 그 이탈리아 고고학자팀은 가이사랴의 헤롯의 원형 극장에서 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랴 시민들을 위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헌정하였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을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0절에 malefactor라는 그 단어는 ESV와 NASV에서 evil doer, 악을 행하는 자로 그리고 NIV에서는 criminal, 범죄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교묘하고 거짓된 말로 답변을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로마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공정한 절차 없이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율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아멘. 총독의 입장에서 반역과 관련된 혐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제기된 혐의에 대해 직접 묻고 해명을 요구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이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그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죄라면 더 강하게 변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죄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동등함을 주장한 것 외에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가장 악랄한 죄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였고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한 이유,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미워한 이유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바로 그 질투 시기였습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조차도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을 일으켜 결국에는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조차도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을 일으켜 결국에는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실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 아내로부터 주의와 부탁을 전해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상대로 하여 법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다시 유대인의 법정으로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건을 다시 넘겨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으나 직접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재판을 헤롯에게 넘기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지역은 헤롯의 관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기간에 백성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 군중들은 실제로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군중에게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군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군중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4절에서 5절에 여러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상반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에 빌라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니.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본문 말씀, 판결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관례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밝히는 팻말이 십자가 위에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믿음이 있는 강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기적이 따랐던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죽음에도 기적이 따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현상은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일식이었다 일식이 있었다 해도 완전 일식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어둠은 무려 3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아멘. 또한 십자가 처형 장소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많은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누가복음 23장 4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백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짓겠습니다. 예루살렘 온성에 울려 퍼졌던 소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곧 일반 백성들의 입술로 번져 마치 들불이 퍼져나가듯이 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외쳤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사형 방식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로 정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예수님께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지고 잠시나마 그분을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 가운데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인가요? 혹은 당신이 거룩히 여기는 책은 성경책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곧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해졌던 모든 재판과 과정과 제목은 거짓되고 악한 자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흘러졌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계십니까? 당신이 짓는 하나하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은 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신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욕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의미를 가벼이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멸시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고 그저 형식적인 회개의 말 몇 마디로 모든 것이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마치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